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6월 첫째 주 여러분을 뵙습니다. 신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억만 주장하다가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론 듣고 싶지 않은 무수한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들려지는 말씀에 장단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시며 살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강건하셨죠? 자매님들 한 주간 사시면서 힘이 되신 말씀이나 환경 속에서 특별히 힘들 때 붙잡고 사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매일 아침 서리내어 읽는데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저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도
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기로 해서
네.
그런지 세상 보는 눈이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도 이 이사의 말씀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예, 여전히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수인 자매님의 삶의 전체를 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말씀이 힘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네.
13절 말씀이 되게 많이 서린해서 읽고 계속 뒤새기는데요.
네.
살다 보면은 되게 흔들릴 때도 많고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얼음 비춰봤을 때 옳은 행동이고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때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받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네. 제가 소리자매님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달달달달 애우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아멘 아멘 하고 사실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조금 좋은 조금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정말 그 고등학교를 목표로 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던 때 외우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 미소가 지어지면서 나도 저 말씀 진짜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던 말씀인데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의 고백처럼 일상에서 여러분 각자 심중에 깊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며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억나는 말씀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자매님들처럼 말씀이 힘이 되어 넉넉히 이겨내는 매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세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수인자매님, 지난주에 나눈 이 내용을 기억해서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지난주에는 주체적으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서로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관계인 공생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무뚝뚝하고 자상하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나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며 사느라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지 못한 엄마가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아들에게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생관계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공생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는 관계에서 아들은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하며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빠의 사랑을 기대하는 아내, 아들에게 남편의 사랑을 채우려는 엄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네 번째 시간으로 가족의 위계 질서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안에는요, 자연 발생적인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위계 질서는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위계 질서는 자녀 세대와 세대 간에는 각각의 일정한 위계 질서가 놓여 있으며 먼저 가족에 들어온 순서대로 위계 질서의 서열을 갖는다. 시간을 통해서 서열을 얻으며 처음 태어난 아이가 그 태어난 아이보다 앞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위계 질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소리자매님은 어릴 적에 크면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면 없으신데 수인자매님 혹시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합니다.
아, 예.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네.
네. 그러셨군요. 예. 두 분에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빠와 밀착된 관계에 있는 딸들은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혹시 이런 말 하는 거 주변에서 들어보시긴 하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어린 아들이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제일 사랑해. 뭐 나만 사랑해. 혹시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을 혹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이제 부모님은 기분이 되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말들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남자 아이가 나 엄마랑 결혼할래? 엄마는 내 거야 하면서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애착을 갖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심리 상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인자매님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오이디푸스는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타고났다는 예언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겨우 죽임을 면하고 버려진 아이가 되었다. 오이디푸스는 어른이 되어 방랑하다가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오이디푸스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왕비와 결혼을 한다. 자신의 어머니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이다. 그러나 얼마 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그를 찾아온다. 아내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왕비는 충격으로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빼고 방랑길을 떠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는요, 바로 가족 간의 위계 질서를 어긴 사람이 맡게 될 비극적인 최후를 경계하는 집단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에서는요,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위계 질서가 형성됩니다. 가정이라는 집단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까닭은요, 집단 전체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오이디푸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이 있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내는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등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이런 가족이 상담실을 찾은 이유는 놀랍게도 첫째 딸의 자살 시도 때문이었다.
남편은 할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여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빚을 안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택한 이유도 착한 여자가 있으니 만나보라는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 이들 부부는 결혼 16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모든 일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논을 하고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아내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먼저 맞이하는 것도 아침 출근 준비도 시어머니의 몫이었다. 이런 역할의 혼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붙잡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이들의 엄마 역할까지 월권을 향했다. 시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며느리의 모습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비난 섞인 말을 하였다.
초등학교 손주가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면 달래느라 쩔쩔매는 며느리 보라는 듯이 달려와서 아이의 뺨을 호되게 때리며 야단을 쳤다. 애를 이렇게 어냐어냐 키워서 어떻게 하니? 시어머니는 아이 교육을 위한 시험을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집안이 이렇게 굴러가는데도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역성을 들거나 침묵하였다.
선생님.
네.
아내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종교활동을 탈출구로 선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력해진 아내가 살고자 선택한 것은 바로 종교활동에 집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다 참 어른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늘 할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렸다. 할머니를 점점 싫어하면서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 손주들을 잘 키우려 애쓴다고 생각한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마 편만 들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점점 실망스럽고 버릇없게 느껴졌다.
할머니, 제발 우리 남매랑 엄마를 그만 괴롭혀요. 라는 편지를 쓰고 첫째 딸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바로 앞서 말한 위계 질서의 혼란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고 남편 대신 의지해온 아들을 결혼시킨 뒤에도 여전히 놓아주지 않은 홀 시어머니의 정서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
네.
사례에서 보면 아들의 아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들의 엄마 역할까지 차지하려던 시어머니, 즉 할머니의 행동이 이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군요.
네.
미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그것은 배우자의 역할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부모는 조부모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위계 질서를 무너뜨려도 이처럼 온 가족의 혼란이 빠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대 사이의 위계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겠네요. 위계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네, 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바로 위계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위계 질서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바운더리인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 설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리자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아이들과 아내 쪽으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탓에 할머니를 자신의 위치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많은 할머니보다는 남편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질서가 자리 잡히면서 혼돈하고 어려운 가정이 위계 질서가 잡히면서 가정의 안정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에는 바로 건강한 경계선이 위계의 질서가 필요한데요. 이 경계선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례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너무나 정서적으로 오랜 시간에 밀착되어 있었죠. 그리고 공존 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지금부터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요. 관계의 자기 결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보호와 교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위계 질서를 세우려면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자, 수인 자매님 다음을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이 자신을 돌보면서 상대와 친해지고 당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처럼 상대를 상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 갈등을 풀어갈 줄 알고 상대를 염두에 두되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관계의 자기 결정권이 건강한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관계의 자기 결정권이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갈등을 풀어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결정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다면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의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의 엄마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첫째 딸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몰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내 역시 관계의 경계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아내답게 엄마답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위계질서가 무너진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위계질서는 앞서 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또 다른 오이디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례의 시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느끼고 며느리에게서의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들에겐 아내의 역할, 또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가족 안의 갈등과 상처가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감정에 서툰 어른들 때문에 희생양이 된 어린 자녀들이 아픈 모습입니다.
선생님,
네.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더 아픈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이라서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이니까 상처를 줘도 이해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두 자매님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서 다 괜찮다? 가족이니까 상처를 줘도 이해하면서 가족 안에 묵은 상처나 힘듦은 없으신지요? 두 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떠올리시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뭔가 제가 싫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상처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표현하는 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뭐 공부가 됐던 아니면 TV가 됐던 뭔가 집중해서 할 때 누군가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걸 좀 싫어하는데 근데 가족 간에는 좀 이런 거를 좀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으면 뭔가 빨리 직업을 잡고 이런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뭔가 할 땐 결정은 내가 하니까 좀 간섭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현재 소리자매님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부모님은 어쩌면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보다는
네.
혹시 취업 쪽으로
네,
소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소리자매님이 건강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건 부모님에게 나는 이러이런 것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네,
말할 수 있는 거,
네.
예, 그것이 건강한 경계선을 잘 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수인자매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 가족도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고
네.
평범한 일반 가정이라는 사실로 모든 가정에서는
네.
그 범하는 일들을 저희 가족도 고스란히 그 범행을 이행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묻힐 것 같지 않은 안 좋은 기억들의 소환으로 개개인의 성격들을 바꾸고 허전되어 가는 삶의 행태를 이루기보다는
네.
잘잘못을 따지게 굽하고
네.
회피하는 경향들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많이도 보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앞에서 다른 사례들처럼 저희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또 친할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인데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저희도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아, 예.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의 그 역할을 할머니가 또 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어디서 풀지를 못하고
네.
고스란히 다 받고 자랐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다루면서 그때 기억들이 조금씩 다시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가족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들은, 할머니, 또 시할머니, 또 시어머니, 뭐 이렇게 다들 전체적으로 가족이 뭐 2대 3대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계 질서가 사실 참 많이 무너지는 게 예. 어떠한 할머니들, 어른들이 예, 그 역할을 다 하시죠. 예. 이 사례처럼 우리 수인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가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큰딸로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이제 지금 이렇게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머님께 혹시 어머님의 그 힘듦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지금.
엄마가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네.
친정어머니를 선택할 수도 없었던 입장에서
네.
그냥 자기 운명에 순종을 하면서 참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네. 감정을 다 묵인하고 살았던 엄마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네.
대신해 주고 싶고 그때 엄마의 삶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에게 그 기간 동안 많이 참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가서 엄마도 말해주시면서 한번 꼭 껴안아 주시면
네.
그 마음이 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족 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으로 서로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닙니다. 부모인 나도 성숙하지 못한 여린 사람입니다. 네,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내내 제가 강조했던 것 깨달아 알았을 때가 바로 변화의 기회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부모인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들과 엄마가 딸과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공생관계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가족 안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위계질서가 혼란스럽다면 지금 깨달으셨다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용기를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가족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는 또 경험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또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여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와 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이 조금 길거나 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본문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읽은 구절 14절에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면 레위인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레위인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인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인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이제 민수기 8장인데 우리가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알면 도움이 돼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여 이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열두 지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에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위치해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위치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면 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8장까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네, 우리 민수기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정중앙에 중심에 있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회막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죠. 회막에서 봉사를 했는데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재앙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레위인들이 하는 봉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봉사라고 할 때 그냥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하는 봉사는 일이다. 그래서 봉사는 일이고 또 일은 봉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네. 일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사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일은 사람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의 존재에 좀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일이 없을 때 되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네. 지금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공부도 일이죠. 그죠?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도 아직 대학생이어서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두 분이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일이에요. 그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장점과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는 일의 종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일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결국 레위인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일은 나의 삶의 가치와 장점, 은사를 따라 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어유 그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목회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종종.
저도 목사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죠? 물론 이제 목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볼 때 그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저는 목회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목회에 대한 어떤 장점과 은사와 열정이 있다라는 거겠죠. 목회는 나의 삶의 가치와 은사와 관련이 있고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목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유익케 하는 일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보니 세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세상에서 사실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네. 이제 걸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네. 만약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없다면 올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전공이 행정학과거든요.
네.
네, 북한에서는 뭐 인민위원회 뭐 이런 데서 행정 업무를 하는 이제 그런 주로 공부하는 게 그건데,
네네.
네, 저는 그런 기관에 취직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민원을 도와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야, 그러게요. 좋네요. 지금부터 벌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은미자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이제 청소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청소년들. 네,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네.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혹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사실 범위가 넓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라자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통일에 관련돼서
아 통일
네, 잘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우리 네. 사라자매만 할 수 있는 또 일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통일 교육이라든지 통일에 관련된 지식들을 좀 알려주고
그렇네.
그런 활동을 만들고 네. 싶습니다.
아, 그렇네. 지금 우리 남조선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또 통일에 대한 대비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일이 또 사라자매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인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말해볼까요?
네, 저는 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춰가는 시작의 또 단계이잖아요. 이제 그때 레위인을 불러서 구별하고 이제 쓰임 받는 지파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네,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세요. 우리 두 분은 또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고 꼭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